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져.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이 그렇게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자주 이야기되는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눈이 열렸다, 새로운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일 매순간 감고 뜨고 하는 것이 눈인데요, 그 눈이 새롭게 다시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매순간 감았다가 떴다 하는 눈과 또 새로운 눈이 열렸을 때에 감았다 떴다 하는 눈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새로운 눈을 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는 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 42장 5절입니다. 거기서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까지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겪기 전까지의 욥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이런 이런 분이시더라고 하더라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모두 겪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욥기 42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오늘 또 이 본문 가운데 새롭게 눈을 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이 눈이 새롭게 열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선 길을 가다가라는 표현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길을 가시다가. 아마 사복음서 전체를 보자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과 만남은 길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을 길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방이 꽉 막힌 집이 아니라 길가에 위치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다가 길에서 잡히셔서 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길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좋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건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독교를 그 길이라고, the way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는 non-Christian들이 크리스천을 만나게 될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주일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the way,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그 시대의 크리스천의 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선 여기에서 우리 눈이 한번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실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는 그것만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오늘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처럼 예수님의 그 길, the way를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길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처럼 길에서 여러분들도 죽음을 당하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한번 오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1절부터 이 눈과 연관이 된 단어가 두 개나 나옵니다. 눈먼 사람을 주님이 눈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눈을 가지고 이 신체 기관이 눈을 가지고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를 풀어내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복음서 전체에 주님 눈에 누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복음서 여기저기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늘 그 시대에 좀 몸이 아팠던 사람들, 그 시대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도 여러 군데에서 주님의 눈에 한 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4장의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고요.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주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과 참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눈에 주로 누가 들어왔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냐를 아마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예수님에 대해 눈이 매일 새롭게 열리는 사람이다라면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눈이 말해주는 신앙일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장에는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이 장애인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동전 하나를 주었을 것이고 동전이 없을 때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계속 왔다 갔다 했는 성전이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전을 지나가다가 만난 그 장애인 앉은뱅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구걸하는 거지 장애인이었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비로소 그 사람은 단순한 한 명의 돈이 필요한 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말해주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주로 들어옵니까? 특별히 이 교회에 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눈에 자주 들어옵니까?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직장의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날 때부터 눈먼 장애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 그대로 다 들었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죄와 연관짓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직 이 질문의 수준으로 봐서는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은 새롭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어쩌면 이 눈먼 사람이 들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라는 거죠. 왜 장애인이 되었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이 예수님도 던지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참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그런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주님도 던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삶의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냐라는 거죠. 이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 죄 때문인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받는 거라는 거죠. 구약 여기저기에 이 인과응보 사상을 말해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서 이게 사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 유교 문화 안에도 이 인과응보 사상이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졌나? 하는 이야기가 습관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키가 매우 크신데요. 자녀들이 키가 다 작으시더라고요. 다 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다 작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점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욥입니다. 욥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막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건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빨리 회개를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너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욥의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이거 참 너무 통쾌한 장면입니다. 내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네가 죄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오늘 신약에서 또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과응보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내가 겪는 나의 무거운 삶의 무게들, 어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의 과거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에서 찾지 말고 언젠가는, 이거는 여러분 어쩌면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눈먼 사람에게 굉장한 힐링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 자기에게 뭔가 이유 없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문화적으로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어쩌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걸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이것은 과거의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언젠간 미래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다 100% 이해하지는 못해드리더라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치유하시기도 전에 이 눈먼 소경에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처방이 나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발라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d pi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mud pack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침과, 예수님의 침과 흙을 섞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시대는 의술이 발달되기 전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처방은 양방보다는 이 한 방에 더 가깝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침을 흙과 이렇게 개어서 머드 파이를 만드셔요. 그리고 이전에는 보면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연못까지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종종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분의 침을 사용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보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침을 묻히세요.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최고의 명약은 예수님의 침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성서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좀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의 침은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침 걸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러나 그 침이 아주 더럽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 손에 그 침이 놓여져 있을 때는 이것이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의 침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번 사건에서는 침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대로 저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적어도 침을 사용해서 사람을 고치는 걸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침을 사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설명도 흥미롭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시대 문화보다도 어쩌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것도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눈을 주님이 직접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접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거든요. 주님이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어디 뭐 이렇게 뭐 때렸겠습니까? 얼마나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부드럽게 만져주셨겠어요. 6절을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말도 안 물으셔요. 그리고 다른 데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고요. 주님은 그저 가서 그냥 바로 치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걸 교회의 언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게다가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보내시고는 그곳에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참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7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썼는 성경입니다. 그럼 그 시대 예수님도 다 승천하시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났을 무렵이에요. 근데 눈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로마 제국의 압제까지 있으니까 막 변절자들도 많이 나오는 시절이 바로 이 100년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예수님을 직접 본 요한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기록해서 그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 시대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이제 제자들도 안 보이는 그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약해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저기에는 예수님을 아주 깊게 드러내는 상징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은 바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실로암의 뜻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요한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또 선교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땅에 보내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보낸 사람, 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크리스천의 굉장한 독특함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인가를 모으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굳이 아프리카를 가지 않아도 이 땅 우리가 사는 삶의 여기저기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눈뜬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운 좋게 눈뜬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세례가 있고 선교가 다 녹아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약해져만 가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늘 이 소경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조건 없이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 없이도 부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이 침을 발라 흙을 개어서 그 눈에 아주 친밀하게 발라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은혜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운 좋게 눈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로암에 가서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교의 의미인 것처럼 마침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까지가 크리스찬의 의미니까 제발 다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그 시대에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실로암의 이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열린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9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재수 좋게 눈뜬 사람이 아니라 그 눈뜸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선교로 부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모든 결론이 4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 시대 예수님에게 먼저 부름받은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이 눈뜬 소경도 마침내는 예수님이 말한 우리 속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주님께서 사절에 말씀한 이 우리 안에, 이 우리의 지금 살아간 우리도 아마 그 안에 쑥 빨려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는 교회를 연상하는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사절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눈이 다시 이 눈먼 소경처럼 열려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자고 있는 수준에서 좀 깨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행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또한 은혜로 우리 독립장로교회를 일으키셔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제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여셔서 어쩌면 100년 그 전으로 해서 교회가 시들시들해졌던 그 시대에 다시 한번 소경이 눈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깨운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시들시들해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